오늘 본문을 두 군데를 볼 텐데요. 창세기 17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1절부터 22절까지 다 봤으면 좋겠지만 핵심적인 것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7절 보면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그리워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이 말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도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이 약속의 말씀 주셨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세계 천하 만민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이 말을 아브라함이 들었고 본인들이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스럽게 뭐라고 생각했냐면 자기는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선민 생각을 가지게 됐고요. 그리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을 삼기를 할례로 생각을 한 겁니다. 내가 할례를 받았다. 이것 자체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의 약속이 내 몸에 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구원받은 표징으로 생각하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살아야 될 삶이 이제 율법을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하신 선민이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표징 자체가 할례고 그래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삶을 살 때 율법을 준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혹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유일한 조건이 뭐냐면 율법을 준수해야 되고 할례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 생각에 대해서 바울이 로마서 4장을 통해서 그 모든 부분들을 과감하게 깨뜨리는 그런 주장들을 얘기합니다. 로마서 4장을 전체적으로 좀 읽어보면서 이제 왜 지금 이스라엘의 어떤 이렇게 생각을 바울이 깨뜨린 걸 가지고 지금 얘기하냐. 이게 사실은 지금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기신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하실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쭉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이 만약 자기 행위로 이제 의를 얻었다고 하면 아브라함이 자랑할 것이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를 얻은 것이다. 행위로 한 게 아니다. 마치 뭐와 같냐면 일을 한 사람이 보수 받는 거 당연하지 않냐.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보수를 주는 거 이거 은혜 아니겠냐.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가 사하심을 받는다. 이거 은혜 아니냐. 그와 같이 아브라함도 행함으로 의를 받은 게 아니라 믿음으로 의를 여기심을 받았다.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습니다. 9절에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도냐 의를 얻는 것이 할례자에게만 있냐 아니면 할례 못 받은 자에게도 가능하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지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할례 받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그를 믿음으로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창세기 15장 6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조금 전에 할례의 메시지가 창세기 17장에 등장했잖아요. 15장을 한번 보시면 창세기 15장 6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하는 구절이 창세기 15장 6절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과연 아브라함이 언제 의롭게 여김을 받았냐? 할례 받은 후냐? 받기 전이냐? 받기 전 아니냐? 그러니까 할례 받기 전에 이미 의로 여김을 받았다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자면 지금 믿지 않는 불신자들도 할례를 못 받은 상태잖아요. 똑같은 할례 받지 못한 그 불신자하고 똑같은 그런 시점이 있을 때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의로 여김심을 받았지 않냐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자기들은 선민이고 선민의 어떤 표징으로 할례를 받았고 자기는 율법 준수하는 것은 구원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지금 조목조목 따지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할례 받았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의로 여기셨다라고 한 것을 표낸 것이 그게 할례였다. 그래서 할례 받아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 의롭게 된 것에 대해서 표를 낸 것이 그게 할례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이냐면 혈통으로는 할례자의 조상이에요.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의 조상이지만 믿음으로는 모든 만민의 조상이라는 거지 사실은. 왜 그러냐? 이 사람들도 아브라함 자체도 무할례시의 의로 여김을 받았기 때문에 혈통을 벗어나서도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에서 사실은 그가 의로 여김을 받았지 않냐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를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그러니까 혈통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 넘어서는 모든 민족에게 동일하게 아브라함이 공통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오직 믿음으로만 의로 여기심을 받는다라고 한 것을 지금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 예를 들면서 풀어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괴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너무 말이 어려워서 하나하나씩 문장을 다 이해를 못해도 괜찮습니다. 제가 크게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요. 사실은 4장 1절부터 쭉 얘기하면서 이제 핵심적인 설명이 16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그것이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이것은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다. 그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이 얘기입니다.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우리 모든 조상의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믿음밖에 없다. 요 얘기를 지금 아주 좀 어렵게, 사실 배경 자체가 이스라엘의 배경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 공이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음을 이렇게 쭉 풀어내는 거예요. 로마서 말씀이 좀 어렵긴 하지만 사실은 실제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핵심적인 얘기들을 풀어내는 어떤 그런 변론의 형태로 띄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지금 1절부터 쭉 얘기했던 부분들에 그냥 1절부터 15절 다 잊어버려도 16절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 예수님께서 당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 새로운 시대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 그 다음에 상속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이 길밖에 없다. 사실 그 길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실제로 이제 완성된 것이 그리스도의 오심을 통해서 완성된 것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상속을 얻을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말을 바꾸면 그만큼 사실은 믿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기준이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기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믿냐 안 믿냐를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가 안 믿는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고 이 믿음이 그러니까 사단이 알고요. 이 믿음을 너무나 곡해를 시켰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인가 하니 우리 이제 최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믿으면 되는 것처럼 아니면 그의 존재를 믿으면 되는 것처럼 오해되어 있습니다. 그의 존재를 믿는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말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심을 안 믿어요. 이러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구원받는데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렇다고 하면 이 땅에 수많은 이단 종파들 그리고 뭐 천주교인들,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다 구원받을 수 있어요. 만약 그렇다고 하면.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요. 그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오직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있고 예수가 메시아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믿음 또한 그냥 한 번의 입장권이 아니에요. 이 믿음은 모든 부분에 사실은 필요한 믿음이거든요.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그걸 보여주십니다.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75세 때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그것을 믿고 갑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갑니다. 그것은 실제 삶이어야 됩니다. 내가 한번 믿었다 치고 갈 수 있는 길이 못 돼요. 오직 주님만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됩니다. 그 길에 있어서는 매 순간 믿음이 필요합니다. 국가의 형태가 완벽하지 못했기 때문에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보장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고 과연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이란 분이 나한테 나타나신 건 맞냐? 그분이 누군데? 어떻게 생겼는데? 뭐라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뭘 보장하시는데? 여러 가지 많은 질문들이 던져질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말든지 자기에게 나타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걸어갑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불신앙 요소들과 넘어짐이 반복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에 계속 나아갑니다. 여러 나라를 가병 318명을 데리고 여러 나라를 이렇게 쳐들어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소돔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미 망했잖아요. 그 연합군의 힘에 의해서. 근데 집에 있는 300명 데리고 갔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믿기 때문에 간 겁니다. 믿지 않으면 갈 수 없는 길이에요. 믿기 때문에 간.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아브라함이 마지막에 독자 이삭을 바칠 때 한 번 반짝 잘 들었다. 믿음을 그때 뭐 어떻게 제정신이 아니었는지 그때만 믿음을 반짝 들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브라함이 거기까지 갈 때까지 수십 년 동안 믿음의 경주를 한 것이고 그 믿음이 온전케 된 상태를 뜻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가 이렇게 볼 때 저도 그렇고 지금 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볼 때에 나 하나님 믿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교리적인 답을 합니다. 그래 놓고 평상시에 그 믿음이 실제로 쓰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은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 보면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믿음이 없이는. 왜 그러냐면 이제 죽을 수 있는 상황, 그 다음에 주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핍박을 당하고 들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고 그럼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으면 유대 사회에서 축출 일이 당합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경제 활동도 힘든 상황에 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많이 내놓았어요. 처음에는 부족함이 없을 수 있겠죠. 하지만 이제 이렇게 흔적들을 보면 절대로 녹록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초창기 초대교회의 어떤 사나 아니면 그때를 다룬 영화를 보면 넉넉한 삶이 거의 없었어요. 그런 상황 가운데 경제적인 부분이나 핍박의 부분이나 아니면 자기 가족들이 죽어나가고 그런 소식들이 계속 들리고 이런 상황 가운데 사실은 믿음이 없이는 버틸 수가 없어요. 그 믿음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사실은 매 순간 믿음을 요구하는 상황이에요. 누가 죽었다, 누가 잡혀갔다, 뭐 이렇게 먹을 게 없다. 아니면 뭐 이렇게 병든 얘기들, 뭐 이런 소식을 들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믿음을 요구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내야 될 상황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날은 어느 정도냐면 믿음을 드리는 게 불편한 상태가 됐어요.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것이 불편해. 왜 그러냐? 워낙 하던 일들이 익숙하다 보니까 그냥 계산, 머리 굴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낫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믿음을 드린다는 게 힘들어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 오늘 교육자들 많이 나타나셨는데 감사합니다. 성도들 중에 여러분이 하여튼 뭐 그냥 내버려둬도 사역을 참 잘하거나 여러분들의 어떤 배경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을 거예요. 당장 교육자들이 저걸 말을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사실은 그 사람들 중에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우시겠지라고 믿음을 드리면서 맡기는 게 굉장히 어려운 성도들이 많습니다. 사역을 할 때도 그래요. 우리 지금 꿈불에 이제 진행할 거잖아요. 실제 경제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머릿속에 계산해가지고 어쨌든지 줄이자 줄이자 이런 게 익숙하지. 이런 게 익숙하지. 없는 중에도 하나님 채우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드리기에 이게 너무 많은 불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어떻게 하냐면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있는 거 가지고 어떻게든 잘 쓰는 건 하죠. 누구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냐면 있는 거 가지고 줄이고 잘 쓰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채우실 줄 믿으라,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 근데 하나님 채우실 줄 믿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불편한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래 본 적이 없으니까. 우리 인생에 사실은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시거나 사건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취미가 악해서 그런 문제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오직 우리 개인에게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개인이 성장하기를, 우리 개개인이 하나님 형상 닮은 자로 살아가기를, 또 세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오직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초점인데 우리는 그냥 주어진 문제가 아픈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이게 없어지기를 갈구하지 왜 이걸 주셨고 이때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살아야 될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낸다는 게 참 힘들어요. 내 사고방식상에 믿음이 없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고 내 삶의 방식이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이 너무 익숙해. 계산해가지고 판단해가지고 내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그렇지 틀림없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믿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믿음을 드리는 게 이게요, 불편해요. 안 되면 어떻게 되나? 어떻게 하나님께서 뭐 이게 안 될 상황이 어떻게 되어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와 있습니다. 사역뿐만 아니라 뭐 이렇게 꿈부리 그렇지만 사실 우리 모든 삶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드립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업을 믿음으로 드립니까? 어떻게 믿음으로 드립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로마서 4장에도 말씀하신 것 사실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이거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건 오직 믿음밖에 없다. 그 얘기를 이렇게 길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인 것 같지만 행함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직 구원의 유일한 기준,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기준 하나밖에 없다. 믿음이다. 하나님 오직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매 순간 우리가 믿는가 안 믿는가를 우리는 스스로 점검을 해보셔야 됩니다. 믿었다고 치고 그때는 믿었는데 아니면 어떤 합격할 믿음 이 정도가 아니에요. 매 순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하나님께서 매 순간 믿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그걸 원하십니다. 학교를 다닐 때 사실은 시험을 치는 이유가 우리의 어떤 실력의 향상을 위한 것이고 어느 정도 왔는지 점검을 위한 것이잖아요. 그게 원래 시험의 의도잖아요. 하지만 대부분의 학생들은 그냥 싫어요. 시험이 싫어. 이게 그 시험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너무 감사하게 나에게 시험을 허락하시는구나. 중간고사를 허락하시고 기말고사를 허락하셔서 나를 성장시키고 이렇게 깨닫는 학생들 거의 없어요. 그냥 힘든 거야. 안 그래도 놀고 싶은데 또 밤새야 되고 막 이렇게 바짝 외워야 되고 이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맛이 못해였던 점수 때문에 공부하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대부분입니다. 정말로 감사하게 또 우리 선생님들이 나를 사랑해서 이번 시험 기회를 통해서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통해서 나를 성장시키시고 참 감사한 분들이구나 이러면서 감사함으로 시험 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그게 시험을 이렇게 그 내는 출제하는 사람과 시험을 그냥 막 이렇게 통과하려고 하는 자의 차이죠. 하나님 모실 때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토록 오랫동안 교회를 다녀오면서도 불구하고 그냥 문제 해결에 이 문제가 사라졌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초점 맞춰져 있지. 왜 전능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 이런 수많은 것들을 이렇게 내 주위에 많이 허락하셨는가. 보세요. 우리는 그 수많은 문제 앞에서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보시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전 세계를 정말로 복음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각자가 정말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미 우리는 너무나 병이 들어서 이 믿음 드리는 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때그때 은혜 될 때는 하나님 믿으시고 하나님 다 채워주실 수 있겠다 싶지만 막상 삶의 자리로 들어가 볼 때는 너무 많은 부분들이 필요하거든. 너무 많은 부분들이. 경제의 문이 하나 막혀 있을 때도 많은 것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때도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들을 매번 고백한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역 또한 마찬가지. 사역 또한. 그리고 우리가 같이 감당해야 될 꿈부리 같은 앞으로 이런 일들을 엄청나게 많이 감당할 것인데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는 우리 신앙 지키고 우리 교회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복음을 완성하자는 거죠. 계속 나가야 된다고요. 믿음으로 도전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라. 하나님께서 오직 로마서 4장을 통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계속 요구한 게 뭐냐면 믿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성경 기록의 목적도 우리에게 믿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매 순간 모든 삶에서 믿고 있는가 믿게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걸 우리가 점검을 해봐야 돼요.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고 있는데요. 그건 지식일 수 있습니다. 지식일 수 있습니다. 이 사건 가운데 그렇게 믿냐? 이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믿냐? 이 교회에 대해서 그렇게 믿냐? 우리가 해야 될 이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매 순간. 그 일을 두고 걸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부르셨다고 걸어가는데 계속 척박한 땅만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불렀어요. 막상 가보니까 가자마자 뭐가 옵니까? 가자마자 가뭄이 오잖아요. 그까지 가놓고 바로 어디로 내려가냐 애굽으로 도망칩니다. 하나님께서 불렀는데 이게 뭐야 말이야. 하나님께 불러서 갔는데 가자마자 나온 게 가뭄이에요. 이게 약속의 땅이냐 말이야 이게. 그래놓고 한때는 하나님께서 응답이 한 20년 25년 없습니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75세에 불러가지고 99세 때까지 말씀 안 하십니다. 특별한 대화가 특별한 부르심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사실 믿고 간다고 하는데 별로 응답도 없고 하나님 특별히 말을 걸어오시는 것 같지도 않고 그게 아브라함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계속 이스마엘과 특별히 이삭의 출생을 통해서 그리고 가병 318명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께서 자기의 실수함에도 불구하고 채워주심을 통해서 계속해서 믿는다는 것이 뭔지 깨달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독자의 이삭을 바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성경에서 아브라함을 왜 그렇게 특별하게 치냐면 아담 이후 때부터 모든 인간이 그 순종에 첫사람 아담도 그 순종에 모든 면에서 완벽했던 아담도 모든 부분에서 아브라함보다 훨씬 좋은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담이 실패했던 그 순종이 아브라함 때 와서 완전하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담에게서 시작된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제2의 아담이 마지막 아담이 예수님의 어떤 모습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상징적인 어떤 역할을 했던 인물이 아브라함입니다. 유일하게 순종한 분이셨어요. 예수님의 순종을 예표하는 어떤 그런 분이셨죠. 다 그 믿음에 그 순종에 다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끝까지 독자를 바치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것을 보시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축복을 허락을 하신 거죠. 그런데 거기까지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저 믿는데요 라고가 아니라 지금 매 순간 믿고 있는지 바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구원받았습니까? 됐고 이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너무 오랫동안 그것을 속아왔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말을 듣고 그걸 믿는다고 하면서도 실생활에 있어서 그런 믿음을 드리지 않는 것에 너무 익숙해요. 왜 그렇게 믿지 않아도 될 만큼 삶을 살았기 때문에 내가 밥 먹고 사는데 내가 적당하게 교회 생활하는데 그런 특별한 믿음이 필요 없거든. 그러니까 믿는다고 치고 구원받았다고 치고 마치 죄송하지만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처럼 이스라엘이 나는 이미 이 선민이다. 그리고 선민이기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율법 준수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나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그 다음에 뭐 이게 뭐 헌신도 하고 이렇게 중직자도 하고 교육자도 하고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 믿음과 별반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요구하는 믿음은 그게 아니에요. 살아있는 믿음이고 매 순간 필요한 거예요. 하루에 밥 두 끼, 세 끼가 꼭 필요한 것처럼 믿음이 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합니다. 매 순간 사실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그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한 번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아니면 단순히 어떤 존재 아니면 교리만 믿으면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평상시에는 그런 믿음을 사용하지도 않고 드리지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고 있는가라고 물어볼 때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에 한번 되돌아보자는 얘기죠. 우리 주위에 지금 우리가 어려울 것도 없이 지금까지 우리에게 벌어진 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했는가를 질문해 보면 돼요.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어떻게 행동을 했고 벌어진 일에 어떻게 행동했고 지금 교회 앞에 무슨 일이 꿈불의 앞에서 어떻게 믿음을 드리고 보시라니까요. 믿음 없이도 할 수 있는 것 말고 그 모든 부분에 내가 과연 믿음이란 걸 사용해서 도전해 본 적이 있는가? 그런 적이 없다면 구원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믿음하고는 상관없는 인생이라는 거죠. 저는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하나님께서 믿음을 얼마나 중요하게 보시는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사단이 이렇게 가로막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믿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안 믿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뭐 믿겠지. 그런데 그 믿음을 통해서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것 같은데 오케이 구원받았다고 치자.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지금 살아가고 있냐는 거지. 지금 일상생활 속에서 그 믿음이 과연 어떻게 실현되고 있고 어떻게 구현되고 있냐.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나의 구주 나의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나와 함께 계신 그 믿음이 삶 속에서 어떻게 나타나고 있냐 말이에요. 오늘날 이 믿음이 참으로 찾아보기 힘든 믿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믿는다라고 하나님 말 안에 너무나 많은 차이를 사단이 만들었어요. 똑같이 믿는다고 하는데 똑같이 믿는다고 한 너무 많은 차이를 내고 있습니다. 제가 제 이번에 K국 가서도 어떤 지역에서 굉장히 좀 강하게 얘기했어요. 강하게 잘못 들으면 충분히 실족될 만큼 제가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그 말 듣고 좀 실족한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여튼 수많은 기독교인들의 모습 속에 교리적인 생각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구원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모든 삶에 특별히 구원받은 모든 삶의 유일한 삶의 방법이고 유일한 삶의 방법이고 그거 아니면 구원받은 자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매 순간 필요한 것이 바로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오직 그것만 보십니다. 믿냐 안 믿냐 그것만 보세요. 그리고 우리의 그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문제를 탁탁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취미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왜 우리에게 이렇게 믿는 자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주십니까? 많은 상황을 주십니까? 또 아니 주님의 뜻에 따라서 헌신하려고 달려가는 사람들한테 더 큰 문제를 주십니까? 이렇게. 그냥 그 적당하게 교회를 다닐 때는 별로 어려움도 없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세계복음화 하겠다고 팔 걷어붙이기 시작하니까 뭐 기다렸다는 듯이 여기저기서 막 어려움이 와요. 뭐 누가 아프고 갑자기 경제가 시간 마르고 이해 안 되는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지고 갑자기 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아니 이전에는 안 그랬는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우리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기로 원하심.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가 올바로 믿어서 이 믿음으로 전 세계를 살리기로 원하심. 하나님은 오직 초점이 믿는 자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올바로 정말로 제대로 믿기를 정말로 간절히 봅니다. 그 믿음은 살아있는 믿음. 매 순간 살아있는 믿음. 그걸 원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믿음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노출된 게 축복일 수 있습니다. 조금 극단적인 예로. 믿음 없이는 버텨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이 가장 큰 훈련일 수 있습니다. 도무지 사방을 보더라도 길이 안 보이고 방법이 안 보이고 의지할 것이 없고 오직 주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셨다. 최고의 믿음의 성장의 방편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굉장히 어떤 책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여러 나라에 대해서 특별히 세계복음화를 두고 볼 때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는 게 이게 지금 뭐 아프리카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 아시듯이 이번에도 모리타니 코피 목사님 오시거든요. 거기는 공식적으로 이슬람이 100%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사진에도 보시면 알겠지만 이 여권 사진이고 제자라고 초청한 분들의 얼굴인데 딱 봐도 테러범 같은 분들이 몇 분 있어요. 뭐 알제리 이런 데 보시면 뭐 이름도 아신 뭐 이런 분들 야신 이게 그냥 그쪽 외에 시리아 이런 쪽 있잖아요. 그분들하고 생김새가 비슷해서 이분들 중에 한 분이라도 폭탄 들고 오면 큰일 나는데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그런 분들이 얼마나 삶이 힘들겠습니까? 그런 분들이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분들을 수중들어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그런 분들을 끌고 갈 수 있는 특별한 위치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하면 가끔씩 너무 한편으로는 긴장이 됩니다. 한편으로는 너무 큰 책임감이면서 축복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게 도대체 이게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생각이 막 들어요. 어떤 믿음으로 제대로 섬겨야 되겠는가. 예. 우리 지금 예수 믿는 게 어렵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어렵냐? 예수 믿는데 방해가 있습니까? 너무나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큰 축복 속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너무나 나태해져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 믿음을 보이라고 야고보서에서는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 믿어? 그럼 보여. 그 얘기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진실로 믿는다고 할 때 그 믿음 안에는 행함이 있다는 거예요. 믿기 때문에 그렇게 행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가 정말 믿어? 그럼 보여. 이런 상황 속에서 믿는 자의 모습을 해봐. 예, 이런 상황 가운데 너 과연 믿냐? 네 가정 그런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너 과연 믿냐? 우리 이제 남편이 신앙생활 안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데 또 저 포항에 가보니까 아내가 신앙생활 안 해요. 이건 또 힘들더라고 보니까 그분 내려가면 하소연을 막 하십니다. 자고 이름도 똑같은데 하소연을 막 하세요. 아내가 또 안 믿으니까 이게 또 다르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뭐 가정마다 상황이 왜 없겠습니까? 똑같이 부부가 하나가 되고 자녀가 하나 돼가지고 막 살아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상황에 너 믿냐는 거지. 믿어? 그럼 행은 보여. 보여봐. 지금 당대 세계복음화 되고 있는 그 수많은 상황 가운데 뭐 꿈부리를 어떻게 해야 되고 어느 날 어떻게 도와야 되고 뭐 이렇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너 참말로 당대 세계복음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당대 세계복음화를 나를 통해서 이루실 줄 믿어? 그러면 보여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렇습니다. 내가 이렇게 돌봐야 됩니다. 그래, 뭐 좋아. 교회사에 가면서 너 정말 믿냐? 이 상황, 이 교회사에 가면서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믿어? 그래, 그럼 보여봐. 올바로 믿는다고 하면 그것이 행함으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성경에서는 열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열매. 열심히 행동하라는 얘기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올바로 믿는다? 오케이. 정말 믿는다고 하면 보여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그런 것 같습니다. 계속 기도가 됩니다. 계속. 뭐 잠에서 기도하고 아침에 눈을 뜨는데 이게 기도하는 건지 아닌 건지 모를 정도로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당신을 더 믿고 싶다고 계속 기도가 돼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게 돼요. 맨 앞에 서서 계속 기도하게 돼요. 매 순간 믿음을 하나님 내가 맨 앞에서 믿음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어떻게 하면 믿음을 드리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뭐 돈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뭔가 다른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밖에 없다. 믿음만 보신다. 지금 믿고 있는가 그거 보신다. 다른 말로 지금 믿기를, 지금 이 순간에도 믿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순간에도 믿기를. 근데 놀라운 것은 이제 17절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쭉 합니다.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아브라함이 믿을 수 없는 중에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과 우리를 비교해보면 아브라함에게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떤 구속한다고 하는 계시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게 점진적인 계시가 계속 있었기 때문에 적어도 아브라함에게 주신 계시가 우리와 비교해 보자면 우리는 그냥 너무나 선명한 것들을 본 상태라고 하면 아브라함은 그 중에 가장 희미한 조각 하나를 봤을 상태입니다. 상태로 얘기하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우리의 또 가장 큰 차이는 뭐냐면 성령의 내주와 그냥 함께의 정도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교를 해보자면 아브라함은 뭐 차로 비교하자면 티코 정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우리는 뭐 전 세계 가장 좋은 차를 가지고 있으면서 달리게 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의 계시가 완벽하지도 않았고 성령이 그 속에 내주하지 않은 혹시 잠시 내주했다 할지라도 금방 떠나실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적인 한계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드렸던 믿음은 거의 완벽에 가까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크다는 거죠. 그 아브라함과 비교해 봤을 때 구속의 계시가 너무나 선명하게 성경을 통해서 드러났고 이게 도대체 뭘 얘기를 하는 건지 오신 메시아, 다시 오실 메시아, 그 구속의 계시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드러났고 더더군다나 주의 성령께서 우리 속에 내주와 계시단 말. 이런 상황 속에 아브라함하고 믿음의 경주를 하는 겁니다. 이게 100m 달리기를 하는데 우리는 90m쯤 와 있고 저 아브라함은 저 뒤에서 뛰는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보다 이 믿음이 못한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전받아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모습을 통해서. 그렇게 구속의 계시가 희미하고 성령의 내주가 불변한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독자 이삭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친 겁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그와 같습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끝까지 바라고 끝까지 믿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천국, 마침내 우리를 완전히 건지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당신이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전혀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끝까지 소망하는 이것이 믿음입니다. 우리에게 바로 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 믿음에 이르기까지를 원하신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끌어 가셨던 것처럼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경주를 해야 됩니다.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됩니다. 이제 놓아졌지 않으면 갈 수 없는 배에 타 있는 거예요. 놓아져야 돼요. 그래야지 갈 수 있습니다.
놓으셨는 행위가 마치 믿음 들이지 않으면 나가지 않는 배에 타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 우리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매 순간.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됐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빨리 탈피하세요. 진실로 구원받았다고 하면 우리는 이제부터 매 순간 매 사건을 믿음을 드려야 된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생각을 뭐 한마디로 얘기하면 완전히 산산 뭐 완전히 박살내는 그런 메시지를 하신 겁니다. 율법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아브라함도 사실은 믿어서 의로 여김을 받았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믿는 이것을 보신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보신다. 그런데 우리에는 아브라함보다 더 선명한 구속의 계시가 주어졌지 않았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명한 계시가 주어졌다. 아브라함보다 더 올바로 믿어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믿음.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렇게 믿음의 경주를 해나갈 수 있고 또 해야 될 상황에 놓여주신 게 어떤 의미에서 너무 감사한 거였습니다. 이 마지막 때에 보세요. 대부분 죄송합니다만 대부분 잠자고 있습니다. 교회가 다 잠자고 있습니다. 그냥 교회 부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자기 하는 일을 잘 되고 하는데 생명 건 믿음이라는 게 필요하겠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의 성장이라고 한 것이 필요하겠습니까? 겨우 고작 죄송하지만 그들의 문제 해결을 위한 믿음을 드리는 정도에서 그쳐질 겁니다. 그러다가 다 그냥 그 상태에서 머무는 거죠. 우리는 좀 영적으로 눈을 떠야 됩니다. 주님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고 믿고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깨워서 정말 기름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을 준비해야 됩니다. 그 믿음은 생명건 믿음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그 믿음입니다. 소망할 수 없는 중에 소망하는 그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어느 날 갑자기 한순간에 뻥튀기처럼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정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면 그때부터 계속 그 믿음을 들이대 그 믿음은 점점 커져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걸 주께서 원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에게서 그것을 배웠고 예수님의 어떤 십자가와 부활 사건 이후에 성령이 임하신 사건 이후에는 사실은 예수님이 하셨던 일들보다 더 큰 일도 막 하잖아요. 베드로가 이렇게 지나가는데 베드로의 그림자가 지나가도 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사복음서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일이 없어요. 예. 바울이 가지고 있던 손수건을 얹어도 귀신 들린 자가 낫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수님보다 더한 일들이 막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독사가 물었는데도 불구하고 예, 전혀 개의치 않고 예수님에게는 사실 그런 어떤 흔적들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사도들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냔 말이에요. 그들에게 믿음이 이제 삶이 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믿음이 믿음으로 살아내기 시작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2000년 전에 세계를 살리기 위해서 뛰기 시작했다. 생각을 해보시라고. 그게 어떤 일인지. 일평생 어부로 고기잡이 하던 사람들이 세계를 살려야 되겠다고 하면서 그 세계를 걸어갈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마 같은 사람이 그 이스라엘에서 인도까지 왔을 때 그리고 거기서 거의 대부분 순교해서 죽어가잖아요. 어떻게 살았냔 말이에요. 어떤 지식이 아닙니다. 어떤 알고 있는 정보를 전달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들의 삶은 사실 매 순간 믿음이었어요. 믿음이었기 때문에 가능했고 그런 믿음이 초대교회 때 배양된 거예요. 모든 어려운 믿음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놓여짐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배우기 시작을 한 거죠. 지금 하나님께서 감사하게 우리에게 그런 장을 열어주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경주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구원받았어요.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았냐? 그런 믿음으로 살자. 정말로 예수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걸 정말 믿어지고 우리가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고 내가 사단의 자녀였음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을 떠나 영적으로 죽고 있고 삼적으로 죽고 있고 영원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었다는 것이 깨달아지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이 그만이 우리를 건져낼 수 있다는 것이 정말 믿어져서 그를 나의 그리스도로 나의 하나님의 아들로 정말로 믿었다고 하면 정말 그랬다고 하면 구원받았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끝까지 살자. 그분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가자는 거예요. 그게 올바른 겁니다. 난 구원받았으니까 됐어요? 아닙니다. 그게 잘못된 교리예요. 그게 잘못된 신앙이었어요. 우린 너무나 구원받았다고 치고 삶에서는 전혀 믿음을 드릴 이유도 없었고 믿음을 드리는 환경도 없었고 믿음을 드리는 습관도 없었어요. 그래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심지어 너무나 불편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믿음을 드리는 게 불편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너무 상황이 절박해가지고 아, 주님 아니면 안 되는 이게 힘들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지. 주님만을 믿고 걸어가려고 힘들어요. 적어도 이렇게 뒤에 인간적인 방법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이것까지 다 끊고 오직 주님만 신뢰한 이게 힘든단 말이에요. 믿음으로 살아가 본 적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육신적으로는 그냥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어린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정말 믿음에 장성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시기를 원하세요. 그건 세계복음화하고 반드시 연관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땅에 누군가 정말 세계복음화를 올바른 복음으로 전 세계복음화를 이루고자 뛰는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주어졌죠. 우리는 복음도 주어졌고 그 다음에 당대 세계복음의 수많은 역사와 또 성경적인 전도를 너무나 감사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너무 귀한 것들이 한편으로는 복음이 뭔지 그 다음에 세계복음화 어떻게 해야 되며 또 세계복음화 일어나고 있는 역사까지 양손에 다 주어졌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시작과 끝이 주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역사 보셨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 그래도 암만 모자라더라도 이 끝이 보일 거 아니에요. 얼마나 이렇게 급하게 일어나고 있는 건지. 이때 두 가지 다를 우리 손에 들려주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는 말이에요. 믿으라. 매 순간 믿으라. 끝낼 자로. 우리 유 집사님이 장세복의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제 제 보는 눈앞에서 이제 먼저 가셨잖아요. 그리고 나서 제가 우리 박 권사님을 따로 불렀어요. 그리고 부탁을 했습니다. 절대로 일하지 마라. 절대로 일하지 말고 할 수 있으면 우리가 교회가 도울 것이다. 일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세계복음화 있을 것이다. 찾아라.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이제 그 두 자녀를 데리고 어떻게 세계복음화를 할까를 고민하면서 이제 거기에 또 몇몇 분이 이렇게 붙는 걸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행하실 세계복음화 있을 것이다. 보였어요. 그래서 제가 제안을 했습니다. 일단 교회에서 시작하자. 두 가정이 시작했다가 거기에 이제 한 가정이 더 더해졌죠. 해봐야 아이들 다섯 명. 제 애경이를 불렀어요. 너 일 그만둬라. 도와라. 네 삶을 우리가 책임지겠다. 도와라. 보이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아이들 몇 명이 교회에서 그냥 매일 예배 드리고 그중에 어떤 분 학교도 안 보내겠대요. 주변에서 여러 말이 나오죠. 뭐 하고 있는 거냐면서. 올바른 거냐면서. 마음에 정말 하나님께서 이 권사님에게 주신 은혜가 있고 또 이 아이들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가 있다. 그래서 제가 또 그 다음에 모임하고 있을 때 제안했습니다. 세계로 가자. 세계로 가자. 세계의 아이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하자. 아이들과 함께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길이 있다. 당신들이 일어났을 때 큰 메시지가 될 것이다. 이래서 믿음으로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두 번 돌았습니다. 두 번. 한 번 과테말라하고 멕시코 돌고 왔고 이제 두 번째 콜롬비아하고 이제 쿠바를 돌았습니다. 보고 보시지 않나요?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중남미의 수많은 목회자들과 아이들을 둔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고 중남미 12살까지는 죄가 없다고 한 그 사상이 완전히 무너지기 시작을 하면서 교회가 회개하는 일이 벌어지고 또 복음의 어떤 새로운 생명력이 막 일어나는 걸 보잖아요. 두 번 돌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아이 키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이 키우는 부모님들은 대부분 신앙이 뒤전입니다. 왜 그러냐? 아이가 우선이니까. 그래서 아이 교육, 어떻게 뭐 요즘 또 아이들이 많지 않으니까 어쨌든지 아이 뭐 제대로 해가지고 신앙은 사실 뒷전이잖아요. 미래를 위해서 학교 잘 보내고 전부 그거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엄마 혼자 애를 키우면서 이 아이들과 함께 세계복음이 쉬운 일입니까? 그게 믿음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소수가 믿음을 드렸을 때 일어나는 저 세계적인 파장을 보세요. 앞으로 더 대단해질 겁니다. 생각을 해보시라니. 우리가 우리의 삶에 난 이래서 못해요 저래서 못해요 하는 우리 주위 너무 많습니다. 나는 애 엄마니까 못해요. 얼마든지 핑계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못해요. 물론 경제활동을 못하는데 돈이 있겠냐 말이에요. 권사님 가정에. 근데 그들이 믿고 믿음으로 걸음을 옮겼을 때에 이게 사실 만 두 분 만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 저는 제가 생각할 때도 참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하나님 기뻐하신 일이죠. 어떤 분들이 왜 보내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그 많은 비용 가지고 한국에서도 모자를 파네 민폐 끼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각자의 입장에서 각자에 맞게끔 얘기할 수는 있습니다. 물론 근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냐는 거죠. 많은 사람들에게 핑계를 지금 없애고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자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그들과 같이 우리 입장에서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 주님이 기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잖아요.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을 믿어야 되고 그분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소망할 수 없는 중에도 그분이 말씀하셨으니까 믿는 겁니다. 나에게 응답이 정말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죽을 때까지 단 한 가지라도 응답이 없어도 괜찮다고. 그분이 말씀하시니까 끝까지 믿는 거예요. 일평생 가난하게 살아도 일평생 부흥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일평생 하는 일마다 망한다 할지라도 그가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믿는 겁니다. 그 믿음으로 매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매 순간 계속 도전하는 거예요. 도전하는 것마다 안 되는 게 있어도 우리는 끝까지 그냥 끝까지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감사하게 사실은 우리 밥 먹고 살고 우리 교회 유지하는 데는 뭐 대단한 믿음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래 했잖아요. 근데 우리 앞에 너무나 큰 책임이 주어졌어요. 세계를 섬기는 책임이 주어졌어요. 이걸 믿음으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계속 공부를 어떻게 섬길까? 제가 마음이 잘 안 놓이더라고요. 이게 이제 오늘도 부랴부랴 정선 5일장에 딱 오늘 5일장에 이렇게 선다 그래서 200명 자칫 잘못하면 고아 만들 수도 있고 뭐 어떻게 될지도 몰라서 그리고 이제 동선이나 뭐 이제 식사나 다 파악을 해야 될 것 같아서 부랴부랴 아침에 또 정선 5일장을 다녀왔어요. 확인도 해보고 충분히 가능하겠다 판단도 되고 그냥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고 한편으로 너무나 큰 책임이고 100개국을 책임지는, 이건 세계를 책임지는 거잖아요. 누가 알았습니까? 누가 믿었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 감사한 겁니다. 분명한 것은 한편으로는 굉장히 부담되는 일입니다. 원래 믿음과 부담은 거의 같이 갑니다. 그럴 상황이 안 되면 부담도 느끼지 않는 거죠. 그럴 상황이 되니까 부담을 가지느냐 아니면 믿느냐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럴 상황을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이 주실 겁니다. 왜 그러냐? 우리를 세워내야 되니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계복음 하시려고 작정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세워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채 해가지고 앉아서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말 각자 쓰셔서 마음을 다 오픈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을 그냥 딱 안아고 내놓고 하나님 정말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믿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여행을 각자 다 하셔야 돼요. 믿음의 항해를 해야 돼요. 우리가 놓쳤지 않으면 우리 탐배는 가지 않습니다. 그 노를 젓는 유일한 방법은 믿음이라고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드린 만큼 가는 거예요. 정말 힘든데 정말 안 될 것 같은데 끝까지 믿겠습니다. 그렇게 무릎 꿇는 그런 어떤 자세를 우리 주님이 원하신다. 한 번의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됐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보통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생각을 완전히 타파하고 매 순간 아브라함의 인생길처럼, 사도 바울의 인생길처럼, 제자들의 인생길처럼 매 순간 믿는 거예요. 돌아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믿는지. 어떤 상황에서 얼마나 믿음을 드리는지 보시라니까. 점검을 해보시고 이렇게는 안 되겠다고 하는 판단이 서면 정말 매 순간 믿음으로 도전하는 거예요. 믿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믿는다고 자기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면서 모든 삶에 있어서는 단 한 번도 그들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리지 않습니다. 뭐 우리 교회만 그런 것이 아니라 대부분이 그래요. 왜 그러냐? 믿음 없어도 밥 먹고 살만하거든. 그게 치명적인 겁니다. 그게 치명적인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지금 굉장히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니네가 잘못 생각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만 원하신다. 아브라함을 그 믿음 때문에 의로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도 지금 그렇게 믿음으로 의로 여기신다. 상속자가 되는 유일한 기준 이거밖에 없다. 믿는 것밖에 없다. 오늘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정말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기를 바라고, 매 순간 믿는 자가 정말로 되시기를 바라고, 그 믿음의 항해를 하시길 바랍니다. 불편합니다. 불편하죠. 저도 불편합니다. 안 믿어도 될 상황이라면 너무 편할 것 같아요. 편할 것 같아요. 그런데 믿음을 드리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인간적으로는 불편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너무나 힘이 나요. 이게 사는 것이다. 이게 맞다는 거예요. 음악 하시는 분들이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호흡입니다. 복식 호흡이에요. 복식 호흡. 불편해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미 아이 때 이후에는 다 까먹어가지고 배로 호흡하는 게 힘들고 목으로만 계속 호흡한단 말이에요. 복식 호흡을 시키려고 하는 게 힘들어요. 저도 힘들더라고. 지금도 잘 못해요. 근데 그게 되어졌을 때 노래가 완전히 달라진다고 하잖아요. 우리 삶하고는 전혀 반대를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불편하고 힘듭니다. 하지만 이것 말고는 살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 예, 해야 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냥 구경하는 방관자가 아니라 하나님 누군가를 쓰시겠지, 나는 아니고,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 나를 건지셨다. 그리고 나에게 주목하고 계십니다. 내가 믿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매 순간 그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하신, 그분의 신실하신, 전능하심을 매 순간 우리가 믿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 각각이 세계복음화의 주역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초청을 여러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믿는 자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항해를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상황에 맞게끔 하나님께서 각자의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 모든 상황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우리를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허락하셨어요. 그 모든 상황 바로 그 자리에서 믿게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믿음의 경주를 다 같이 하시기를, 그래서 같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다 같이 하시기를, 서로서로 도전받는 그런 은혜가 정말로 넘치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바울의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심을, 오직 믿음만을 보심을, 또 오직 정말 우리가 믿게 되기를 원하심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주님,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 믿어서 구원받은 이후에 그 믿음에 계속 순종하는 바로 그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 순간 믿음이 아니면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를 세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경주를 하게 하시고, 믿음의 싸움을 하게 하시고, 믿음을 계속 드리는 자가 되게 하셔서 믿음의 장성한 자가 되게 하시고, 믿음의 정말로 이 마지막 때에 믿음의 본이 되어지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의 주역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아니면 안 되는 그런 삶을 다 서로 경주하면서 서로 도전받고 같이 성장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또 복음 가득한 교회 식구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신도 교통 역사하심이 약속의 말씀 붙들고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하기를 소원하는 귀중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같이 기도하